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금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선옷이 있나니 곧 수울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읽었던 이 본문 가지고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겸손하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이나 또 많은 사회학자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 이 시대를 가리켜서 세속화 사회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속화되었다는 것은 요즘 우리 시대는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졌어요. 그래서 종교가 옛날처럼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속화 사회에서는 더 이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굳이 하나님 필요 없이도 잘 사는 그런 문화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크게 보자면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종교가 살아있고 여기저기 영향력을 확대하는 면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양 문화 속에서는 확실히 신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속도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서양이 기독교 문화냐? 기독교 문화의 흔적은 가지고 있지만 이미 기독교의 영향력은 상당한 정도로 사라져가지고, 이를테면 영국 같은 경우는요 거의 국교가 있어요. 이를테면 엘리자베스 여왕이 영국 성공회의 수장이거든요. 여왕이 영국 성공회의 수장이에요. 그래서 영국은 기독교 국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 영국 성공회 기준으로 보면 주일에 예배당 가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2% 내지 3%에 불과하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뭐 이게 기독교 국가라고 볼 수 없죠. 그래서 이미 선교지다 그렇게 말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도 독일은 종교세를 낼 정도로, 그래서 국가가 교회를 관리해요. 종교세를 내면 그 종교세로 교회 관리하고 목사님들 생활비 받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독일 같은 나라도 주일마다 예배에 참여하는 인원은 전체 인구의 거의 4%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점점 적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서양 아니죠. 우리나라는 아시아에 속한 나라입니다만 문화적으로는요 서양을 아주 힘껏 따라가고 있어요. 서양 아닌데 문화적으로는 서양을 힘껏 따라가서 사실상 요즘은 교회가 부흥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공공연히 그렇게 말을 하고 사실 해마다 교단에서 예배 참석자 수가 얼마나 줄어들고 있는가. 그래서 뭐 저거는 몇만 명, 수십만 명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는 통계가 해마다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욱이 코로나 상황에서요. 이게 이제 예배 참석하기가 어려운 이 일들이 계속 이제 이렇게 계속되다가 보니까 사실상 더 이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생활 습관이 교회 안에 아주 깊숙하게 이렇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를 세속화 사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속화의 물결이 밀려오면요, 제일 먼저 닥쳐오는 파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르심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부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다시 다른 말로 하자면 이를테면 우리 삶의 목표, 우리 삶의 목적 뭐 이런 겁니다. 우리 삶의 목적,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 거냐, 뭐 삶의 비전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요, 본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배우는 겁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거예요. 삶의 목적을 자기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거룩한 어떤 목적,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느냐, 그것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 거냐,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목적은 내가 스스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듣고 배우는 겁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믿음의 선조들이 아이들에게 신앙 가르칠 때 소요리 문답 가르치면서 제일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렇게 질문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아이들이요, 옛날에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질문하는 법을 배워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가장 먼저 가르쳤어요. 그런데요, 세속화 물결에 휩쓸리게 되면 자기 삶의 목적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더 이상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삶의 목적, 내 삶의 목표 스스로 정한다고 생각해요. 더욱이 우리는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어떤 법,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기준, 이거 인정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계속 잠언을 묵상했지만 잠언을 보면 뭐 훈계, 계명, 교훈, 권면, 책망 뭐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요. 그 단어가 뭐 이렇게 좀 따뜻하거나 좀 이렇게 즐겁게 받아들여지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 뉘앙스가. 이를테면 훈계, 계명, 교훈, 권면 이렇게 하면 이게 다 뭔가 짐인 것처럼, 좀 우리를 옥죄는 올무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훈, 훈계 뭐 이러면 뭔가 좀 이렇게 우리 자유를 좀 얽어매는 뭐 이런. 응? 그래서 뭔가 강압적인 뭐. 응? 훈계, 계명, 윤례 이러면 그게 강압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달게 받아들여지고 아 내가 정말 그 말씀 부여잡고 살아야지 이런 말씀이 들지 않고 뭔가 은근히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는 말씀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도요,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면 순종하지만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거부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복종 그래도요, 단어로만 남아있을 뿐이지 별로 의미는 없어요. 이를테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면 순종하고 내 마음이 들면 순종하지만 이해되지 않는 말씀에 복종한다. 이건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배우기보다는 사실 교회 안에서도요, 어떤 의미에서 자기 꿈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꿈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부르심을 따라 살기보다는 자아 성취가 더 중요하고 부르심을 따라 살기보다는 뭔가 세속적인 성공을 거두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요, 부르심 잃어버립니다. 두 번째 파도가 뭐냐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기보다는 자기 행복이 가장 중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부르심을 잃어버리고 부르심을 잃어버리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그럴 때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자기 행복입니다. 사실 자기 행복이라는 거는요, 다시 말하면 일종의 자기 마음의 평화 내지는 뭐 자기 기분, 자기 감정,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세속화 사회에서는 자아가 신성시된다고 말합니다. 자아, 개인이 신성시되는 거예요.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고 자기 모든 삶은 내 인생은 자기 거다, 뭐 이런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 어느 누구도 개입할 수 없어요. 내 인생은 내 거고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행복이다, 이런 확신이 자리 잡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깊이 생각해 보면요,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 뱀이 여자를 찾아와 가지고 네가 저 나무 열매를 먹기만 하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고 말한 사단의 약속이 성취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약속이 성취가 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자아를 신성시하고 자기 개인의 자유, 개인의 행복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가지 잘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자아를 신성시하면서 자기 행복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확신하고 살아가면요, 자기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할수록 삶의 불안과 갈등은 점점 더 심해지고요, 자기 행복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요, 삶이요 점점 지옥으로 변합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거든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사실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삶의 열매가 사실 행복인데,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그냥 자기 자유, 자기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면서 거침없이 살다 보니 어떻게 삶이 아름다워지고 어떻게 삶이 행복하겠습니까? 은혜의 빛을 잃어버린 곳이 지옥이에요. 지옥은 은혜의 빛을 잃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요, 은혜의 빛을 잃어버린 채로 그저 자기 세계에 갇혀서 사니까 삶이 지옥이 되는 겁니다. 삶은 점점 더 깊은 지옥으로 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잠언 29장 18절을 그제 묵상했을 때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고. 묵시가 뭐냐면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정말 자기 삶을 억제할 수 있는, 내지는 자기 삶을 통제할 수 있는 기준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백성이요 방자해지는 거예요. 율법은요 기준이에요. 법이죠. 그렇지만 그 율법을 지킬 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응답하며 살아갈 때 진짜 복을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달아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대 속에 살고 있는지, 어떤 분위기, 어떤 문화 속에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잘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은요, 30장 1절 보시면 잠언 30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30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그동안 우리는 솔로몬의 자문을 계속 묵상했는데 이 자문 30장은 솔로몬의 자문이 아니고 야게어의 아들 아굴의 자문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야게어의 아들 아굴이 누군지 또 아굴이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라 그러는데 이 이디엘과 우갈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야게어의 아굴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여기서 조금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야게어의 아들 아굴은요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의 분위기를 주목하는 사람,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의 그 세상의 흐름을 꿰뚫어보는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야게어의 아굴은 분별력이 있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의 분위기,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의 흐름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탄식하는 사람이 야게어의 아들 아굴입니다. 야게어의 아굴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쭉 이야기하는데 11절 보시면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하면서 이 본문 17절까지 사실상 여기에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뭐냐면요 무리가 있느니라 무리가 있느니라 무리가 있느니라 무리가 있느니라 무리가 있다 무리가 있다는 말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시대에. 그래서 11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비슷한 말씀이요 17절에도 있어요.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11절과 17절에 아비 어미를 저주하고 축복하지 않는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것을 두 번이나 말할 정도로. 그런데 아비 어미 이것이 뭡니까? 이게 단순한 효도를 요구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사실 좀 넘어서는 아비 어미는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경험하는 어떤 권위입니다. 권위, 아버지의 권위, 어머니의 권위, 사람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경험하고 제일 먼저 배우는 권위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요 사람이 권위를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자기 위에 누가 있는 거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고 내 인생은 내 거고 내가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누구 말을 듣고 순종한다, 이거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사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요 가정에서 혹은 교회에서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거는 권위의 중요성입니다. 내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고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언제든지 내 위에 계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 그래서 듣고 복종하는 법을 배워야 되거든요. 내가 최고로 높은 게 아니에요. 내가 최고로 중요하지 않다고요. 권위가 있는 거죠.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우리에게 권위가 있습니다.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위가 있어서 내 위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 잃어버리고 부르심 잃어버리고 자기 행복을 최고로 생각하면요 내 위에 있는 권위 자체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누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처럼 기분 나쁜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아버지 어머니를 할지라도 내가 어릴 때는 모르지만 내가 이만큼 컸는데 뭘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것이 얼마나 큰 교만이고 그것이 얼마나 큰 악인지 모릅니다. 오늘 보면 12절 보시면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를 깨끗하게 여겨요. 자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줄 알아요. 자기를 늘 정당화해요. 큰 소리 치는 거죠. 13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이 심이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이 높고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를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인가요? 여러분은 어떤 때 눈꺼풀이 높이 들리나요? 여러분 눈꺼풀이 높이 들릴 때는 막 성질부리고 화날 때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큰 소리 칠 때. 눈이 높고 눈꺼풀이 높이 들렸다는 것은 이 사람이 얼마나 거만한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아주 눈을 부릅뜨고 큰 소리 칠 만큼 아주 목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14절을 보시면 앞니는 장검, 긴 칼과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군인들이 쓰는 칼과 같아서 앞니와 어금니가 칼이에요. 그래서 뭐든지 닥치는 대로 씹어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14절에 이 사람은 누구를 씹어 먹느냐 하면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집어삼키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배불리기 위한 짓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어요. 자기 이익이 될 만한 것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래서 아주 칼과 같은, 군도와 같은 이빨을 가지고 막 씹어 삼키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을 돌아볼 줄 모르는 거죠. 15절과 16절에 보면 거머리 같은 사람이 있는데요. 온갖 욕망에 매여가지고 아주 그 만족을 모르는, 끝없는 욕망에 매여 살아가는 거머리 같은 사람입니다. 아구리요, 무리가 있느니라, 무리가 있느니라 말하면서 자기 시대에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구리, 이렇게 하나님 모른 채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저 거침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자기 시대의 영적인 분위기 때문에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구로의 탄식을 묵상하면요, 이게 우리 시대의 영적인 분위기랑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물론 우리가 사는 시대하고 아구리 살았던 세상은 전혀 다르죠. 사실 아구리 누군지는 모르지만 잠언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볼 때 최소한 2500년 전, 3000년 전 사람이거든요. 이 아구리는 2500년 전의 그 시대 문화와 지금 문화가 얼마나 많이 다르지만 사실 본질적으로는 별로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이런 본문 읽으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물론 2500년 전에는 지금 같은 세속화 물결 없었어요. 그때는 이론적인 무신론자,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2500년, 3000년 전에는 정말 종교적인 시대였어요. 그래가지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기거나 아니면 최소한 우상 앞에서라도 절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요, 아무리 종교가 있고 아무리 뭐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해도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사는 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굴은요, 자기 시대에 이런 무리들이 너무 많은데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있구나 하는 것을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시대도 사실상 오늘날 교회도 뭐 세상은 말할 것도 없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는 무신론자는 사실 없죠. 물론 조금 있을지도 몰라요. 뭐 이렇게 억지로 예배당에 끌려오는 분들이 있죠. 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예배당에 끌려오거나 뭐 이런 분들 가끔씩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그래도 교회 오면 예의 바르게 무신론자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말은 하죠. 물론 이제 또 너무 진실해가지고 목사님 저는 절대로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분도 계시기는 하지만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그런 분들은 진짜 정직해요. 그래가지고 목사를 얼마나 난처하게 만드는지도 모르고 막 그냥 그렇게 말하는 분들 가끔씩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렇게 말이라도 해주면 얼마나 고마워요. 그때부터 아, 저분은 불신자구나 해가지고 이제 기도가 새로 되는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이론적인 무신론자, 아, 신이 없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사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아멘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생각하지만 이론적인 무신론자는 아니지만 보통 그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그래요. 말로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고 권위에 복종, 이것 자체가 부담스럽다니까요. 그 말 자체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면서 정말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또 그렇게 스스로 점검해 보면 사실 조금 이제 어려워져요. 그래서 뭐 순종 복종이라는 단어 자체, 훈계, 교훈, 법도 뭐 이런 것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잠언 15장 32절부터 3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훈계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훈계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는 것은 문자대로 하자면 자기 생명을 가볍게 여긴다는 거죠.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 하나님의 훈계가 사실 우리 삶을 아름답고 복되게 길러주는 거거든요. 지난주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고대 사회의 겸손이라는 단어는요, 비굴한 모습이었어요. 이 주인 앞에서 굽실굽실 하는 게 겸손이었거든요. 그래서 고대 사회의 겸손은요, 좋은 단어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신약이든 구약이든 항상 겸손을 좋게 말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잠언 15장 33절에서도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고, 겸손은요 존귀함과 거리가 멀었어요. 고대 사회의 존귀함이라는 거는요, 어깨 힘주고 그리고 막 눈을 부릅뜨고 큰 소리 치는 이게 존귀함의 모습이었거든. 눈치 보고 비굴하게 굽실굽실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은 존귀함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요, 겸손이 존귀의 길잡이라고, 네가 어깨 힘주고 목에 힘주고 큰 소리 치고 거침없이 사는 그것이 존귀한 모습이 아니라고. 존귀함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수손 모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을 즐거이 듣는 그것이 존귀함으로 나아가는 그 지름길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모으고 겸손하게 말씀 듣고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은 그것은 미련한 모습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생각 안 해도요 잘 살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는 일주일 내내 성경 한자 읽지 않고도 충분히 교회 생활할 수 있어요. 손 한번 들어보라 그러면 피차 시험 들겠죠. 지난 일주일 동안 성경 한번 읽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물론 우리 교회는 조금 평균 수준이 높아서 손을 많이 들리라고 기대는 합니다만 조금 피차 시험 들 일은 하지 않는 게 좋겠어요. 우리가 일주일 내내 성경 안 읽어도 기독교인 행세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내내 한번 마음 모아서 기도 안 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얼마나 무서운 위태로운 상황인지, 식사기도 안 해도 배탈 안 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식사기도 안 하면 배탈 나면 좋겠는데 배탈이 안 나고 오히려 살만 부득부득 찌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말 다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정말 우리 앞니가 장검 같고 어금니가 군도 같아서 내 이익이 될 만한 일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뭐 하여튼 별의별 일을 다 해도 상관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아무런 헌신, 아무런 봉사 안 해도, 예를 들면 예수 믿는 사람은 사실 다른 성도들과의 교제와 사귐이 없이는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성도들과 사귀지 않고 교제하지 않아도, 누군가 도와주지 않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충분히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무리 저런 무리들이 많아요. 기세등등하게 자기 하고 싶은 일 다 하면서 살아요.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생각할 줄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큰 시험 앞에 놓여 있는 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자꾸 과시하려고 해요. 그래서 너 나 무시하지 마,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자기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를 과시하려고 하는, 나 만만한 사람 아니야, 이거를 자꾸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도요, 사람들이 서로 힘겨루게 해요. 잘난 체 하는 거, 잘난 체. 그리고 다 알아요. 아, 저게 저 사람이 자기 잘난 체 하는 거구나, 저게 큰 소리 치는 거구나, 목에 힘주는 거구나. 우리 다 알면서 그냥 불편하고 더 얽히기 싫어서 그냥 너 잘난 체해. 뭐 나도 뭐 내가 그렇다고 못난 사람도 아니야. 그러면서 서로 이제 힘겨루게 하면서 이제 대면대면한 관계가 되는 거죠. 사실 그거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오늘 본문 야게의 아들 아굴이요. 야게의 아들 아굴을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이 사람이요, 다른 사람에 비하면 나는 짐승 같아. 나는 총명이 없어. 나는 지혜를 배우지도 못하고 나는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도 없어.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무식하고 자기가 얼마나 좀 이렇게 어리석은지에 대해서 말해요. 그런데 야게의 아들 아굴이 진짜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느냐? 아닙니다. 야게의 아들 아굴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오늘 보면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여기에 보시면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 바람을 장중에 모은 자, 물을 옷에 싼 자,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 이거는요 전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시편 104편을 읽으면 시편 104편을 읽으면 이거하고 비슷한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이 아굴은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아굴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도 잘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도 잘 알아요. 그런데도 아굴이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면서 왜 자기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고 말하느냐 하면 아굴이요 대단히 겸손하게 아굴이 겸손한 거예요. 잠언 12장 23절을 보면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한다고. 지식을 감추는 거죠. 아굴이 슬기로운 사람이에요. 잠언의 기준대로 하자면 자기 지식,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과시하려고 하지 않아요. 겸손해요. 아굴의 겸손은요 기도 속에도 드러나요. 7절부터 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잠언 30장 7절로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두 가지 일을 기도하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8절에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라는 것은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요 우리로 치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얕은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두 번째 기도하는 거는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주님, 저는 많은 재물 필요 없고요 다만 너무 가난해가지고, 너무 가난해서 오늘 보면 9절 하반절 보시면 내가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하면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내가 두렵습니다. 반면에 이 아굴이요 나에게 너무 많은 재물, 부자 되게 해주지 마세요. 주님, 저 부자 되기 싫어요.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내가 두렵습니다. 사람이요 배가 부르면 하나님 잊어버리거든요. 정말 어렵고 힘들 때는 오히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쉬운데 아쉬운 게 없으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 즐거움에 매어 살게 될 가능성이 많아서 이 아굴은요 주님 내가 너무 가난하니까 너무 비참해서 남의 것 도둑질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릴까 두렵고, 그렇지만 내가 너무 부자 되면 혹시 하나님 잊어버릴까 또 염려가 되니 나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내가 그냥 그저 필요한 양식,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아굴은요 세상의 영광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아굴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되지 않도록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애를 많이 쓰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아구리요, 기도 응답은요,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 응답해 주시는데요 지금 당장 안 해도 괜찮아요, 내가 죽기 전에만 기도 들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까지라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이 아굴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자기 인생을 중심에 모시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자기 인생을 중심에 모시면서도 얼마나 겸손한지 모릅니다. 오늘 보면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그의 말씀에 더한다는 게 뭡니까? 가끔씩 성경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다가 보면, 아 이거 우리 상황이랑 안 맞아요, 이거 뭐 어떻게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고 재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함량 부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생각을 거기에 덧붙이는 거예요. 아굴은 그런 짓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굴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엄 있는 분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씀에 매임받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다가 보니까 자기 시대에 하나님 잃어버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무리가 있느니라, 무리가 있느니라, 무리가 있느니라 하면서 탄식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굴이요, 그 시대의 문화와 전혀 다른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문화와 전혀 다른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요, 이 고백 속에 드러나요. 오늘 보면 1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재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고대 사회의 종은요, 쉽게 말하면 노예예요. 고대 사회의 노예, 시대와 문화에 따라 조금 다르기는 했지만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노예의 지위가 많이 달랐어요. 그렇지만 고대 사회의 노예는요, 일반적으로 사람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해요.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노예의 저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그러면 이게 노예의 저주에 무슨 효력이 있느냐?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노예처럼 가련하고 노예처럼 보잘것없고 노예처럼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의 그 탄식, 그 억울함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잠언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잠언이. 그러니 남의 노예, 남의 종이어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죠.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스스로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누가 짓밟아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짓밟힐 뿐인 그런 사람이어도 너는 함부로 대하지 마, 너는 사람을 존중해야 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요,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 돼요. 자기가 가장 소중해요. 뭐든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돼요. 자기 기분이 제일 중요해요. 사람을 무시합니다. 함부로 대하게 됩니다. 아굴은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겸손함을 배우고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권위 앞에 순종하게 되고요, 권위 앞에 순종하게 되니까 결국 아무리 보잘것없고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어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구나, 존중해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자세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세속화된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 사람들이요, 하나님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합니까? 교회 안에도요, 하나님은요 많은 경우에 그냥 의미 없는 단어로만 남아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심스러워야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좀 두려워해야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그분 앞에 손을 좀 모아야죠. 우리가 진짜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그분 앞에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서 무릎 꿇고 순종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두 손 모으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순종하지 않는 것, 그러면서 자기 성질대로 큰 소리치고 자기 성질대로 두 눈을 부릅뜨고 살아가는 그것이 정말 가소로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하나님 앞에 두 손 모으고 무릎 꿇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듣고 그분의 말씀에 응답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사실 교회 안에서도 겸손함보다도 잘난 체 하는 걸로 힘겨루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잘난 사람이냐 하는 거를 자꾸 드러내려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힘이 드는 거예요. 오히려 불신자들끼리 모이면 다 고만고만해서 뭐 야자 하면서 이렇게 지낼 수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모이면 뭔지 모르게 좀 점잔을 빼야 될 것 같고 예수 믿는 사람이 모이면 뭔가 자기가 좀 이렇게 경건한 것처럼 포장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계속 메시지를 너나 무시하지마 이런 메시지를 보내니까 함께 모이는 것이요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뭐 뭔가 모여서 점잔 빼고 위선적으로 뭐 하는 것보다는 그냥 뭐 예수 믿는 사람 모여도 믿지 않는 사람들끼리 막 믿지 않는 사람 모인 거랑 비슷하게 막 그렇게 노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였는데 뭐 속에 있는 거를 전부 다 드러내가지고 너는 할 거 없이 뭐 다 인생 별 거 있냐 이러면서 그냥 막 지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실 교회 안에서 배워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여러분들은 다른 성도들의 기도와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우리라면 다른 성도들의 기도와 다른 성도들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인생이다는 것도 인정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혼자 살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다른 성도들의 기도와 다른 성도들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예수는 혼자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 교회에서 힘겨루기 하면서 서로 잘난 체하고 큰 소리 치기보다는 나는 정말 연약해, 나는 부족해, 나는 허물이 많아, 나는 내가 스스로 설 수 없어, 너 그러니 너 나 좀 도와줘, 너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이런 교제가 사실 필수적인 것이 아닙니까? 교회 안에. 그런데 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살 수 있다, 나는 네 도움이 필요 없어, 나는 내가 혼자서도 뭐든지 잘해, 뭐로 그렇게 어깨 힘주고 살아야 돼? 그건 세상의 물결이지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은 아닌 거죠.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저는 성도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저는 성도님의 기도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제발 좀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제발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것이 창피한 겁니까? 그거 창피한 겁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 네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다. 네가 나를 돌봐주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다. 이게 창피한 거냐?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를 창피하게 여길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든지 혼자서 잘하고 어깨 힘주고 큰 소리치고 뭐든지.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 잃어버린 사람이라 그러는 것이지. 잠언이 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훈계를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애를 많이 쓰겠습니까? 야게의 아들 아굴이 왜 이렇게 겸손하게, 왜 이렇게 좀 뭔가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낮추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더하지 말아라, 너 하나님 말씀 위에 더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시대는 잘난 척하는 시대고 큰 소리 치는 시대고 뭐든지 자기를 정당화하는 시대고 자기 행복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런 무리 많지만 그건 무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분위기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면서 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복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부르심에 관심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사람들이요 자기가 우주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큰 소리치기 좋아하는 시대에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말씀에 매임받은 삶을 살아야 돼. 그러면서 여러분 큰 소리치는 자리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리로 다시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말씀 앞에 겸손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